사사기 오늘 20장 1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회중의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며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의 그 내전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발단이 된 것은 레위인 이른바 첩 사건입니다. 레위인이 두지 말아야 할 첩을 베들레헴에 가서 얻어왔고 그리고 이 첩과 살다가 첩이 또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돌아간 첩을 넉 달 만에 가서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이제 당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복잡해진 것이죠. 불량배들에게 뭐 본인을 요구하는 이른바 뭐 남색을 원하는 자들에게 아내를 첩을 끌어다가 주게 되고 첩이 이제 능욕을 밤새 당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또 돌아가서는 열두 도막을 내어가지고 그걸 각 지파에게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냐. 다들 흥분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며 그 결정에 대한 이른바 기브아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가 또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내전이 일어난 그런 스토리예요. 자, 오늘 1, 2, 3절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시신을 이제 토막을 내서 보냈더니 흥분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전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지만 모든 지파가 다 모이지 않아요. 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건 블레셋과 싸움을 하건 그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다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쨌건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 한 지파 안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를 징계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이게 다 모였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일이 더 큰 일이고 어느 일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일이냐는 것이죠. 외적의 침입입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범죄 행위입니까? 참 신기하게도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어난 일에서는 그냥 온 가족이 핏대를 세우고 뭐 이렇게 징벌을 하는데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우리 삶의 모습과 조금 이렇게 겹쳐지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더 큰 일이냐는 말이죠. 어떤 일이 더 온 나라와 민족이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나라는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쇠락하거나 멸망하는 나라가 되느냐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늘 깨어있고 그 외부의 위협을 온 구성원들이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곳은 번성해 나가지만 밖에서 오는 위협인 이런 거는 둔감하고 그런 거는 뭐가 오는지 별 관심도 없고 안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에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자 음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그런 세력은 와도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둔감한데 교회 안에서 뭐든 뭐 누가 뭐 뭐가 됐네 어쩌네 무슨 사역이 뭐 이렇게 되네 안 되네 하면은 거기에 그냥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뭐 우리가 한번 그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큰일로 생각하나 또 심지어 교회는 어떤 일을 우리가 이 시대가 교회가 맞닥뜨려야 할 급하고 중요하고 큰 문제로 여기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에 맞서서도 이렇게 온 지파가 한마음이 돼서 단결하는 걸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독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를 의논하기 위해서는 11지파가 일사불란하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이제 뭐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니까 청문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레위인을 불러서 그의 이제 증언을 듣는 청문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적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미스바에서 이 레위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레위인이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는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인 얘기의 그 맥락을 살펴보면 진실된 얘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를 치러 일어났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어쨌건 뭐 동성애자들이 와서 본인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을 요구했던 그 자들에게 자기가 아내를 첩을 끌어다가 죽어서는 그랬는데 어쨌건 뭐 나를 죽이려 하다가 내 첩을 욕보였다. 죽게 했다는 것도 물론 뭐 그렇게 밤새 능욕을 당했으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 1차적 책임은 그 기부하의 불량배들에게 있지만 어쨌건 그 여인은 살아서 기어서라도 그 집까지 왔어요. 어쩌면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길을 떠나겠다고 나가보니까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한 것이죠. 어쩌면 그 아내가 멀리서 오나 안 오나 창밖을 내다보고 밤을 새웠어야 할 이 레위인이 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다보지도 않았고 결국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부차적 2차적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걸 그건 다 빼고 이제 전적으로 기부와 불량배들의 잘못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서 온 땅에 보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분노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할 내 첩을 아깝게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한 의당 분노해야 할 정의로운 분노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자기를 이제 합리화하고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내놔야 할지 의논해달라.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정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법정 진술을 듣더라도 한 사람의 진술을 진실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어떤 증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이 레위인을 그 집에 묵게 했던 노인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노인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 기브아 주민 누구도 여기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의 19장 15절을 보면은요. 반드시 재판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증인이 없이 무슨 재판이 됩니까? 청문회를 하더라도 어떤 누구의 진술이 있으면은 반대 신문도 있고 그 증언에 반하는 사람들의 또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 증언, 증인도. 1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고 그건 뭐 고대 법부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일관된 판결의 기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늘 어떤 사실의 일단면만을 말할 뿐이지 모든 사실의 모든 단면을 다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다 자기 관점에서만 일을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근데 하여튼 레위 사람 이 사람 얘기 하나 듣고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대책이 나온 게 이거예요. 8절 이하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렇게 지금 모든 지파가 모였다는 얘기를 베냐민 지파는 또 들었어요. 베냐민 지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니까 뭐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40만 명이 모였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사들도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전쟁할 때도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간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왜 여기서 뽑습니까? 그래가지고 10명의 한 사람 비율로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도록 돼 있어요. 전쟁이라면은 군량미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 너는 이제 우리가 싸울 테니까 가서 너는 식량 보급 담당이야.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만한 사람이 싸워야지 제비 뽑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군량미 담당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간다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제비를 뽑으면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싸움입니까? 싸워서는 안 될 싸움입니까? 를 결정하기 위해 사람의 뜻을 물었지 이 사람은 군량미를 담당할까요? 이 사람은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입니까?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 뽑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소위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일들이 뒤틀리고 만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마음대로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이 성경을 재단하고 편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단들은 자기 편한 대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그냥 그렇게 오랫도록 집요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한 끝은 뭐냐면 우리 교주가 예수다. 그리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재산 다 내라. 그 재산 내가지고 내는데 다른 데 내면 안 되고 요 교주 발 앞에 내라. 이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주를 향한 이 성경 편집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그게 이단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심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합심 말도 못하면 이단 10이 아무리 그래도 안 깨져요.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이단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참 신기하기도 하죠. 줄어드는 거는 뭐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이단들은 줄어들 못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게 레위인의 말을 듣고 불량배들을 내놔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거죠.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은 걔들 내놔라. 근데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베냐민 지파에서 못 죽였다는 거예요. 뭐 좋은 뜻에서 보면 팔이 안으로 굽니까? 우리 형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태도일 수 있겠죠. 뭐 의리라고 하면 그것도 의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 열한 지파를 상대로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삼손 얘기를 들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숨었는데 그 삼손을 잡겠다고 3,000명 병력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어요. 자기 백성을 그 싸운 적들 수중에 넘겨줄 때는 넘겨주더니 이 범죄인 불을 보듯이 뻔한 여인을 겁탈한 이 무리들은 절대로 또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신앙이 타락하거나 우리 사회가 부패하거나 하면은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걸 몰라요. 거꾸로 산다는. 삼손은 넘겨주면 안 되죠. 이 범죄인은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안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은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안 가야 될 때를 가잖아요. 해야 할 말하고 안 해야 할 말하고. 그게 모든 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뒤집어 놓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너무 기분이 언짢게 나왔는데 뭘 하여튼 보다가 뭐 찾다가 딱 걸렸는데 2021년도 무슨 패션쇼예요. 주제가 전부, 주제는 아메리카인데 모든 패션들이 사탄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뭐 새까만 옷을 입고 뭐 해골 바가지 같은 그런 걸 하고 말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치마를 입고 나오고 말이지 뭐. 트랜스젠더는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오고.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걸 무슨 패션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화의 기준이라 되는 것처럼 첨단 패션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져도 보통 뒤집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무슨 아름다움이라고 그걸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졌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 걔들이 다 전문가야. 시커먼 옷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슨 박쥐 새끼인지 뭔지 이렇게 입혀놓고는 그걸 어디 입고 다니겠다고 그걸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집어진 사실조차를 인정을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보면 달러, 1달러짜리 In God We Trust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배시 옷에다가 In Gay We Trust 이렇게 써놨어. 게이 뭘 믿을 게 있다고 게이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지금 마치 이 주류 문화처럼 끌고 가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뒤집어져도 단단히 뒤집어졌는데 거꾸로 된 사실을 우리가 아무도 인정하는 걸 지금 두려워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줘야 될 건 안 내주고 지켜야 될 건 버려버리고 이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걸 지키고 내가 버려야 될 거는 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하고 너무 기준이 정반대여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래서 지금 싸울 일인가요? 이게 기부하에 있는 불량배 몇 사람 놓고 이게 내전을 치를 일이 아니잖아요. 아, 정말 속 터지는 일이 많아서 제가 이게 참 설교하기 전에는 마음을 좀 가다듬고 설교를 해야 돼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이 기브아 주민 중에서 이거 불량배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또 돌 던지는 거, 물맷돌 다윗처럼 이렇게 골리앗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왼손잡이 700명이 나왔어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또 오른손의 아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자우전 700명이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고 2만 6천 명 병력이 이제 징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만이 됐건 어쨌건 지금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끝날 일을. 아이고, 11지파가 왔을 때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진상조사를 해보고 넘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넘기겠다. 그렇게 화해할 수 있는 일인데 끝까지 싸움을 고집하는 이런 치밀로 치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앙과는 전혀 다른 삶을 택한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뭡니까? 죄 안 짓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매일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쌓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우리가 잘못을 즉각 인정하는 삶이에요. 신앙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실수하겠지만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즉시 인정하고 즉시 돌이키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늘 좋은 일만 해서도 아니고 늘 실수를 안 해서도 아니고 실수는 죽는 날까지 할 거예요. 실수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올림픽에 펜싱이 이제 한국이 떴는데 펜싱은 원래 말이죠. 보니까 이 잘못을 패배를 인정하는 게임이에요. 요새는 이제 뭐 전부 전자장치가 던져서 하면은 누가 찔렸는지 금방 이게 뜨는데 옛날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찔린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조그만 칼날만 닿으면은 뚜쉐라고 부르지래, 뚜쉐. 뚜쉐가 찔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게임이 되는 게 펜싱 게임이에요. 그 펜싱은 내가 찔렸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력이 늘은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펜싱 경기하고 같습니다. 신앙은 내가 찔렸다. 뚜시에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고 돌이키면 돼. 그런데 이걸 가리고 숨기면 누가 제일 손해보냐? 자기가 손해봐요. 펜싱에서 내가 찔린 걸 인정 안 하게 되면 누가 손해보냐? 본인이 손해를 봐요. 왜? 실력이 안 느니까. 내가 왜 찔렸는지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패배를 인정할 때 새로운 실력이 생기고 그 겸손한 태도 가운데서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뭐 영성일기를 써내 뭐네 하는 게 다 뭔데 내가 오늘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나는 뭐 이랬습니다. 그걸 날마다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이른바 성화의 길을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분명히 잘못된 거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일생이 딱 거기서 갈라집니다. 잘못했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잘못한 걸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놈은 싹수가 있는 놈이고 끝까지 잡아떼고 거짓말하고 부모가 뻔히 아는데도 뭐 집을 나가래 어쩌래 하는 놈들은 이제 싹수가 이미 틀린 거예요.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때부터 안다고 그게 딱 기점이란 말이에요. 될성 부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거 항상 인정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이라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범죄자 몇 명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일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들여다보면 곳곳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고는 그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지도적 위치는 무슨 지도적 위치예요? 애만도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고. 참. 아니 뭐 보면은 뭐 다 젊은 애들 가서 잘하잖아요. 뭐 골프도 잘 치고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말이죠. 가서 뭐 콩쿠르도 보면은 뭐 부전이 콩쿠르 1등, 2등 다 한국인이라고 말이죠. 오죽 답답하면 뭐 메르켈 총리 수입에다 쓰자는 얘기를 하겠어요. 참 나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 특별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 앞에서 잘못했으면 자식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는 걸 보고 자라야 그 아이도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교회도 이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특별히 더 제일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절대로 실수 인정 안 합니다. 잘못돼도 하는 게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에스겔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사는 길이 있다. 그거 인정 안 하면 죽는 길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사실 전부예요.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과할 일이라면 그냥 그 사과하는 게 용기인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못난 그 자존심 때문에 잘못하고도 숨기고 잘못한 것도 감추고 그리고는 더 잘했다고 큰소리고 잘했다고 더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을 흔히 봅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뭘 내세울 게 있다고, 교회가 무슨 내세울 게 있습니까? 주님, 교회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한 영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잘못한 걸 솔직히 인정하고 살 수 있는 담대함, 그런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진지한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도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펜싱 경기 때 선수들처럼 뚜시에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패배자를 자인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신앙의 참된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